요엘서 이른 비 늦은 비 요엘 2장 21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왜 비 그것도 단비가 내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4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건조한 여름이 계속되기 때문에 땅이 메말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11월에서 다음 3월까지 그 겨울인데요. 날씨가 온난하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모든 농사는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10월 말이 되면은 우기가 시작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메마른 땅은 축축해지고 그러니까 농부들은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는 동안에 계속 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가을비, autumn rains 혹은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뿌려진 싹은 겨울 동안에 자라고 3, 4월 봄이 되면은 또 추수할 때가 됩니다. 이때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알곡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를 봄비 혹은 늦은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비는 씨앗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라면은 이 늦은비는 속이 꽉 찬 알곡으로 맺게 해주는 그런 비입니다. 이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들을 단비라고 표현하면서 때가 맞추어서 이런 단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는 이른비 그리고 늦은비에 전적으로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 늦은비 약속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곡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글자 그대로 농산물, 곡식 또 하나는 곡식에 비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곡식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알곡과 쭉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짐작하실 수 있는데 가을에 이른 비가 오면은 씨앗이 싹을 두고 자라게 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씨앗에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막상 추수할 때가 되면은 어떤 것은 알곡이 되고 어떤 것은 속이 빈 쭉정이가 되는데 무엇이 이 똑같은 씨앗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게 할까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이른비의 역사로 똑같이 시작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 백성과 쓸모없는 쭉정이로 구별하게 할까요? 추수를 앞두고 있는 곡식을 온전한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비를 늦은 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늦은 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는 단수가 아니고 rain, 복수입니다. 자, 이 비, rain, 히브리어로 모래라는 단어인데, 이 모래에는 비라는 뜻 외에도 교사, 스승, 영어로 teacher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어 모래를 비가 아니라 대신 스승, 교사로 바꿔 번역을 하면은 이른 비는 먼저 오시는 선생님, 늦은 비는 나중에 오시는 선생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과연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러 갑니다. 우리 지금 소선지서 두 번째 시간인데 소선지서는 12권이 있죠. 그런데 북왕국의 선지자 호세아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요엘. 요엘은 남왕국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남왕국의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북왕국의 선지자고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대주제가 있는데 요엘서 전반부에 선포된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라면은 후반부 2장 18절부터 선포되는 여호와의 날은 회복,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타락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2장 21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큰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이 뭡니까? 2장 23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 원어를 잘못 번역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이른 비를 그것도 적당하게 주시겠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단순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 하시는 큰일이 농사나 잘 짓게 하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잘 먹고 남보다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 개역개정에 적당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세데크인데 이 세데크의 뜻은 공의, righteousness입니다. 그래서 세데크에는 적당하다는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NIV 성경에는 The autumn rains in righteousness, 공의의 이른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라는 단어를 우리 teacher라는 그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The teacher in righteousness. 그러니까 공의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소라, 뭐 탈궁 같은 그 다른 성경 사본들은 이 적당한 비를 의의 교사 혹은 의의 스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물체를 가리키는 정관사 더가 비 앞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The rains, the rain. 과연 the teacher in righteousness, 그 의의 교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정관사 더가 붙은 의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홍석 씨가 성경 공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용석 씨 의견이 맞는지 우리 선지자 이사야를 붙여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30장의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었을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과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잘 들으십시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스승, 이 히브리 원어도 아까 비와 같은 모래입니다. 모래인데 이번에는 비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티처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구약성경에 숨어있다가 나중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스승,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구약성경에 숨어있다가 선지자 이사야는 이분이 장차 오시는 메시아라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에 적당한 이른비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The Teacher in Righteousness, 의의 교사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은 메시아, 공의의 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시고 회개를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이 개역개정의 적당한 비를 다른 영어 번역도 The rain for your vindication, 그러니까 너를 구하기 위한 rain, 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농사를 위하여 적당한테 적당하게 주시는 비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요엘서가 말씀하시려는 그런 의도에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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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그래서 2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아까 23절의 처음 부분의 이른비는 의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이 두 번째 나오는 이른비 늦은비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 모래는 일단 먼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승천 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건 사실 800년 전에 오늘 요엘서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때 이른비, 늦은비들은 단수가 아니라 또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속되는 역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속되는 역사들이 이른비, 늦은비입니다. 자, 여기 그 후라는 접속사는 의의 교사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후,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이한 것이 있는데 여기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영어로 all people입니다. all people의 헬라 원어는 콜 바사하르, 콜 모든 바사하르 육체인데 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말은 없는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수명이 한 900년쯤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120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의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 대신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짐작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영이 없고 육체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 비슷하게 생긴 동물입니다. 많죠? 뭐 네안델타인, 뭐 사람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 많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를 거듭 한다고 해도 원숭이에 영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원숭이에 영이 있어야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할 수 없는 이유는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숭이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진화론이 틀린 이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이번엔 거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니까 사람은 동물과 다름없는 단순한 육체, 영어로 flesh. flesh 그러니까 세상말로 고깃덩어리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은 사람 같아도 죄송하지만 고깃덩어리입니다.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육체에게, 그러니까 고깃덩어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이른비들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즉시 구원을 받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영혼들의 수가 나날이 더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의 첫 번째 예언, 이른비 성령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이른비의 역사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한 질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비들이 무엇인지 그 답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복수입니다. 자, 이제부터 요엘서의 본문하고 사도행전의 본문이 거진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을 예언할 것이요. 자,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사사,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지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데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포함됩니다. 영이 없던 고기 덩어리가 이제 오순절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일입니다. 고기 덩어리가 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큰일입니다. 자, 이른비 성령이 임하고 이 복음의 씨앗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에 피어나는데, 자, 이제 곡식은 익어갑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곡식이 익어가는데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재림입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곡식의 추수입니다. 여러분, 세상 선지자 요엘도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우주에서 총체적인 대파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3장에서 언급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심판날 즈음에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복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까 요엘서 2장 2절이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자, 여태까지 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도 의롭죠,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은 또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마지막 날에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둘째,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언제든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전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인물에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녀노소, 인종, 계급 다 초월해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내리는 비에 비유하는 이유는, 여러분, 복음이 싹이 트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른비가 내려야 하고 또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늦은비가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메마른 나의 가슴에. 예수님 동생 사도 야고보는 오늘의 우리 크리스천에게 권유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요엘의 예언으로부터 800년 후에 초대교회에 임한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은 복음의 씨앗은 자라나고,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가는데 이제 정말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땅 끝까지 전해지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거진 다 돈 것 같아요.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되고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실 겁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골라내서 곡간에다 거두는 것은 빈 쭉정이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알곡만 골라 거둡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 곡간에 드리는 것도 모양만 번듯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새 나라 새 땅을 사모한 그 신실한 알곡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곡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곡식이 알곡으로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는 스승, 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교사를 보혜사 성령,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파라크레토스는 영어로 헬퍼, 카운슬러, 티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안 태어났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성령 시대에 태어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알곡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늦은 비성령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곡으로 변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쭉정이가 알곡이 됩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혜사 성령, 늦은 비성령과 우리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늦은 비성령이 나에게 오셔야만은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알곡으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로 지금 내리고 있는 성령의 늦은 비를 우리가 듬뿍 받아야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만 전력투구라면은 여러분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우리 듬뿍 맞으면서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 세대가 다 가도록 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 있는 여호와의 날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마치는 날, 그날이 바로 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와도,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와도 아니면 나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고받던 인사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당시에 쓰이던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만일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팥을 메고 있다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들림을 받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을 우리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큰일.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슬픔이 기쁨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사도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큰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괴롭더라도 슬프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이제 영원히 큰일, 주님이 하신 큰일 바라고 살 텐데 오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저는 설교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오시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할렐루야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오늘 부른 찬송가며 복음성가인 그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성령의 단비를 받아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지금 추수의 계절입니다. 지금 종말입니다. 이제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지만은 지금 내리는 이 늦은 비는 우리를 알찬 곡식으로 맺게 하기 위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 비 성령의 역사로 메말랐던 나의 가슴에 나의 메마른 가슴에 복음의 싹이 트고 우리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늦은 비를 늦은 비 성령을 흠뻑 맞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성령의 이른 비로 우리 메마른 가슴에 복음의 싹이 피고 자라나서 이제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성령의 늦은 비를 흠뻑 받아들이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